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국경간 환승 항구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길림성의 국내 무역 선적을 위해 6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국경간 환승 항구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중국 동북부 산업 기반을 재활성화하고 해외 항구를 사용한 국내 무역 상품의 국경간 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수년 동안 지속된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협력 진전의 한 예라고 글로벌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과거 헤이룽장성과 길림성의 상품은 랴오닝성의 다렌을 거쳐 상하이와 광저우, 기타 지역으로 운송돼 배송시간과 비용이 더해졌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상품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거칠 경우 육로 운송거리가 800km 이상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가 이틀 연속 대북 정찰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미 공군 코브라불 정찰기는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출동했습니다. 앞서 코브라불은 14일에도 서해상 일대에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단 3대뿐인 코브라불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정찰기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볼의 잇따른 정찰 비행은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북 감시 비행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현재 특이한 사항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관련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선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 참석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안보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G7의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후 G7 정상회담에 초청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히로카즈 장관은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 2017년부터 일본에서 7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15일 영국의 블록체인 분석 제공업체인 엘립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북한 해커가 일본에서 훔친 암호화폐는 7억 2,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같은 기간 북한 해커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훔친 암호화폐는 23억 달러에 달합니다. 신문은 북한이 일본에서 훔친 암호화폐 규모가 전 세계적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총액의 30%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앞선 13일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발표된 성명에서 G7은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국가 차원의 불법 활동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이후 나왔습니다. 중국의 리후이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가 1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유럽 국가 순방에 나섰습니다. 리 대표의 이번 순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특사 파견을 약속한 데 따른 겁니다. 리 대표는 순방 기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방 주요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강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독일 정상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핵탄두 개발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북핵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6도, 최고기온 1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관계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회의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담 날짜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과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한 정상회담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은 이를 바탕으로 한 3국 간 추가적인 안보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미한일이 추진 중인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에 진전된 내용과 미한 확장 억제, 미한일로의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을 재확인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억제와 대응 이런 문제가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 발표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혀 회담에서 조율된 내용을 3국이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상회의 때는 보통 G7만 참석하는 세션과 초청국들까지 함께하는 확대회의 세션이 따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은 여러 확대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은 총 9개 세션 가운데 3개를 확대회의로 진행할 계획이며 확대회의 중 하나로 평화, 안보와 법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을 최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대회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연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을 환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얘기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러시아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G7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국가와 같이 협력하자 해서 북한 문제를 같이 대응하자라는 그런 명백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와 강대국의 약소국 무력 침공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언급도 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타이완과의 양안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겨냥해 견지해온 이런 원칙적 입장에서 더 나아가는 발언을 하는 데는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도 빼곡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17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오는 21일 G7 정상회의 종료 직후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그리고 업무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22일엔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공식 만찬을 차례로 갖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윤 대통령이 서방 주요 정상들과의 연쇄회동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북한에 맞선 광범위한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유럽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공통의 그 우려 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일종의 의지를 서로 확인해 주는 메시지 정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으로서는 크게 얻는 그 정치적 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8일 왕야쥔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담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측은 두 나라 당과 수령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전통적인 조중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고방산 초대소에서의 환영 연회에서 최 외무상은 양국 관계가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발전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말했고 왕 대사도 현재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진입했다고 호응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리면서 우리는 북한의 전우들과 한 전호에서 미국식 강요 정책에 얽매이지 않은 새롭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포탄만 사용하지만 적군은 나토와 미국의 예속 국가들의 포탄을 사용한다며 한국 당국은 납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떠벌리고는 한다. 우리는 그들의 행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국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G7 회의에 맞서 북중러가 연대를 과시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 규정 이후로 북한은 그 신냉전에 편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부분을 더욱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북중관계, 북러관계를 강화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아마 이번 G7도 신냉전으로 규정을 하고 북중러 연대 강화를 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달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의 첫 시험 발사 이후 한 달 넘게 도발을 멈춘 북한이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발신될 대북 메시지 등을 지켜본 뒤 다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와 유럽연합, 독일 정상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경제안보 등 양자 현안과 국제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쥐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역내 현안과 경제, 민주주의 등 공동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캐나다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12일, 17일로 예정된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에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트리더 총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경제와 에너지 안보, 탄소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경제, 민주주의, 인권, 성평 등을 포함한 공동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리도 총리는 양국 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6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면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옹호하고 캐나다와 한국의 풍부한 역사적 유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또 트리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국제사회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행동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면서 우리는 청정경제를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주요 7개국 정상 및 파트너들과 협력의 정신으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도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뤼도 총리의 방안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트뤼도 총리와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했을 당시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뤼도 총리의 방한이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이후도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상임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오는 20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나 스피난트 EU 집행위원회 부대변인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약 10일 후에 열릴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양자협력의 중요한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do look forward to that summit which is going to take place in about 10 days.
이유는 공식 정상회담 시 관례적으로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과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상임의장이 동시에 참석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도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이뤄진 약식회담 이후 2년여 만이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한국 EU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EU 정상의 이번 방안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EU와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도 올라프 숄츠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21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12일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숄츠 총리가 서울에 도착한 뒤 먼저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날 저녁 서울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언론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정상 간 공식 만찬도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또 이번 방문은 1993년 이후 독일 총리의 첫 국빈 방문이라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리의 중요한 가치 파트너 중 하나이며 주요 20개국 G20 파트너로서 중요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분단과 독일의 분단 극복 경험도 중요한 접점을 제공하는 만큼 지정학적 문제와 역내, 글로벌 문제 역시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도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숄츠 총리의 방한과 한독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고 한국과 독일이 교류를 시작한 지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이번 방한은 독일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국제 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심화시켜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특히 G7 정상회의 기간에 미한일 3국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입맛대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려 하는 것은 헛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에 인도태평양 지역 핵우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공세적이고 자의적인 핵교리를 표방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을 묵인한다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회의 후 후나코 시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별도로 열고 북핵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평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사임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셔먼 부장관이 한국, 일본 등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성명을 내고 웬디 셔먼 부장관의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국무부와 미국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웬디 셔먼 부장관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셔먼 부장관에게 부장관 임무를 맡긴 건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재활성화하고 경쟁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관리하는데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셔먼 부장관은 21세기의 역사가 쓰여질 지역인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관여를 이끌었다며 특별히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전 세계 친구와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국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와 더 큰 통합을 구축하는 우리의 노력을 살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선 유럽, 아시아의 동맹과 공동의 대응을 이끌어내고 실행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2000년대 초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빌 클린턴 2기 행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내며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북한 인사들과 직접 만난 경험이 풍부합니다. 2000년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때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에 배석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셔먼 부장관은 이후 동맹 강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부장관직을 맡은 이후 미한 미일 혹은 미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이끌거나 참석하며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 일본 외교차관과 양자 혹은 삼자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공개적인 기자회견 등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모습도 자주 연출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2월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작년에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 일본, 그 주변국들과 세계를 계속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tanding united, our nations will deter the DPRK and urge it to give up its nuclear.
이어 우리 세 나라는 단결해 북한을 억제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다양한 핵탄두 개발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북핵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로 지난 2010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직접 방문해 검증했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11일 북한 무기 개발의 다음 단계는 추가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r such a small country, they have this incredible range of delivery systems.
해커 박사는 이날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 무기 개발의 다음 단계를 보려면 그들이 지난 수년간 개발한 미사일 개수와 시험 발사 횟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같이 작은 나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사거리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사일들의 탄두를 넣기 위해서는 많은 핵실험이 필요하다며 6번의 핵실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국 본토를 겨냥할 만한 사거리와 대기권 재진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도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커 박사의 이 같은 견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앞서 지난 8일 VOA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보수공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핵탄두 생산을 위한 추가 핵실험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두 소형화를 목적으로 한 전술의 개발과 함께 수소폭탄 실험 등 다양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커 박사는 이날 대담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영변에 다른 핵시설을 운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다른 시설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영변이 여전히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냐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그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협상을 접은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First of all, Yongbyon was not an old used up facility. They've continued to use Yongbyon. They've gone back to make.
해커 박사는 영변 핵시설은 낡은 시설이 아니라며 협상 결렬로 북한이 영변을 다시 재가동하면서 더 많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일단 받아들이고 영변 핵시설을 검증한 뒤 다른 제3의 장소를 추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회담 결렬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영변 핵시설에 더해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을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으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해커 박사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o my view of that is South Korea developing its own nuclear weapons is a really
해커 박사는 갈등이 잦은 분단 상황에서 양국 모두의 핵 보유는 큰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그 같은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물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커 박사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 억제 강화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제시됐고 한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 준수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한일이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3국 간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최선의 조치로 제안했습니다.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개별적 탐지, 추적 시스템을 일원화해 요격 역량을 대폭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안보 협력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에 맞서 한국이 보다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미한일 모두의 이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이 G8 국가가 될 자격이 충분하며 여기엔 미국의 지지가 필수라고 내다봤습니다. 13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례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와 스카트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날다 국장님, 한국과 일본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미사일 정보 공유보다 얼마나 진전된 것입니까?
As you just implied in the question, there are three different systems through which
질문에서 암시하셨듯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한국과 하와이, 일본에 각각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하진 않았죠. 이제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의 방향, 고도, 전체 범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존스턴 석좌님, 미사일 정보가 수집되면 다음 단계는 요격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세 나라가 요격 체계도 통합해서 커다란 상호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Well, I think as Scott said, you know, the information sharing itself is valuable. Valuable to all three countries.
스나이더 연구원이 말한 대로 정보 공유 자체가 세 나라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동해에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보다 더 빨리 미사일 궤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따라서 정보 공유 자체만으로 양쪽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혜택은 미사일 방어 구조가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공격에 훨씬 더 원활하게 대응하고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 공유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것은 첫 걸음에 불과하며 동맹으로서 함께 더 진전을 내길 바랍니다.
존스턴 석좌님,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3불 정책을 밝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미한일 군사동맹 불참을 약속했죠. 중국은 미한일 레이더 시스템 연결을 3불 정책 위반으로 볼까요?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겠죠?
Well, I'm not going to comment on whether or assess whether this step violates Korea's three nose policy.
이번 조치가 3불 정책 위반인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 초부터 북한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ICBM 등 다양한 미사일을 100발 넘게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나라 모두의 중대한 위협이며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보 공유는 안보와 억지력을 강화하고 스스로를 더 잘 방어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거기에 불만이 있다면 중국이 취할 최선의 조치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삼각협력을 이끈 건 북한의 행동이니까요. 함께 직면한 안보 우려가 세 나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스날더 국장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소국을 자처했지만 한중관계는 악화되기만 했고요. 중국이 선을 넘으면 한국이 이에 맞서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I do not expect President Yoon to say the same thing that President Moon sai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과 같은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려는 열망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 매우 다른 말을 해왔죠. 이 열망은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일부 조치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한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몇 주, 며칠 동안 중국은 매우 비판적인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한국이 중국 입맛에 맞는 한중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국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위협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윤 정부가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발언 강도가 세지면서 어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더 복잡해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스날더 국장님, 레이더 시스템 연결 외에도 한국 대통령실은 미한일이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사일 정보 공유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I do believe that that can provide some added advantages in terms of as we've already talked about.
그렇게 함으로써 3국 통합 대응 측면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연적으로 세 나라와 지도자들이 중요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뜻하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3국 대응 능력의 통합은 필연적인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에선 미사일 준비 시간을 단축할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존스톤 석좌님,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 뒤 일본의 핵협의 그룹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핵협의 그룹 참여가 미국이 원하는 바인가요? 세 나라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Well, there was from what I understand, some discussion as they were developing the concept of this.
제가 알기로는 핵협의 그룹의 개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3자 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국 정부 모두 나름의 이유 때문에 핵협의 그룹은 미한 양자기구로 유지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사령부와 협력은 새로운 조치이자 적절한 조치인데요. 특히 한국이 집중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3국이 함께 확장 억제를 논의할 장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국이 공통의 우려를 갖고 있고 위협에 대한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핵협의 그룹과 별도로 3국 고위 국방관리들이 모여 확장 억제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만들길 바라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곧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G8 국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지난 4월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If we look at the other members of the G7, it's clear that South Korea would meet qualifications.
G7 회원국들을 보면 한국이 일원이 될 자격을 갖췄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열망과도 관련 지을 수 있는데요. G7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려는 열망을 행동으로 옮길 무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만 놓고 보면 한국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스턴 석좌님, 현재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권위주의 국가들이 더욱 긴밀히 연대하고 있죠. 한국이 G8 국가가 되는데 이런 지정학적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Yeah, well, I fully agree with Scott that Korea is eminently qualified to join the G7.
한국이 G7에 가입해 G8 국가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스나이더 국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G20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G7이 쇠퇴하고 G20이 최고의 포럼으로 부상 중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경제 대국들이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경제 전략을 조율하는 무대로서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G20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의 존재는 주요 사안에 대한 G20의 합의 도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G20이 계속 필요한다면 G7의 미래와 파트너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올해 G7에 여러 나라를 초청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기본적으로 G20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러시아를 제외하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안적 모임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G20이 계속 필요하면 G7 회원국 확대에 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이 G8에 가입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very clearly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would be essential to expanding the G7.
G7을 확대하고 한국을 포함시키는데 미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G7은 매년 의장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G7 확대를 얼마나 밀어붙일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나라가 의장국을 맡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한국은 미국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외교 안보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Well, I do think the Yoon administration has placed the U.S. at the center of its foreign policy, and the result has been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뒀고 그 결과 미한 동맹의 협력 범위가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이룬 가장 큰 진전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정치적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단을 내린 뒤 장기간에 걸쳐 이득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존스톤 석좌님,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과 적을 분명히 가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분법적 접근을 하면서 미국과 분명히 연대하는 게 결국 미국에도 이익 아닙니까?
Well, I think it's advantageous to both capitals. And in Tokyo as well. And I just want to say
그렇게 하는 게 리한 양국의 이익이 되고 일본에도 이익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한 데 대한 스나이더 국장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집중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역내에서 맺은 모든 동맹은 동시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현재 미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커스로 상징되는 호주와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고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2주 전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동맹 간 역사적인 진전이 이뤄졌죠. 물론 저는 바이든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관계 진전은 바이든 정부의 훌륭하고 현명한 외교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각국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것이 한국과 윤 대통령의 결정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전체에 걸친 움직임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존슨 석좌님,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 1년을 넘겼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5년 뒤에 미한 관계, 미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어떤 지점에 도달하길 바라십니까?
Focusing on the US-ROC-Japan relationship, I think there is a
미한일 관계를 살펴보자면 앞으로 3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제도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5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정보 공유 합의를 기반으로 동맹의 연결고리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지휘부에 연락장교를 배치하고 서로의 훈련에 참관하며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논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하는 3국 간 경제안보 협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해 더욱 확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기 5년이 끝날 때 3국 정부를 하나로 묶는 창구들이 더 많아져서 윤 대통령이 그토록 과감하게 추진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턴 CSIS 일본 석좌와 스카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식량을 실은 선박이 북한 항구에서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이 대규모로 곡물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 6개월 중국산 쌀 수입액은 신종 코로나 이전 연간 수입액보다 최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의 한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1자 위성 사진에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길이가 각각 175m와 115m인 이들 선박의 적재하면은 하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 하얀색 물체가 놓여있다는 점에서 이들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하역 중이거나 반대로 싣고 있는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도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실은 선박이 식별되고 또 여기서 동쪽으로 500m 더 떨어진 곳에선 빈 선박 두 척 앞에 놓인 하얀색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남포 항구에선 지난해부터 이처럼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실은 선박과 이들이 하역한 것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쌓인 부두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포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대동강변의 송림항에서도 같은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곳은 주로 석탄이 취급돼 온 곳이지만 10일엔 적재함 두 개를 가득 채운 선박과 그 앞 부두에 가득 쌓인 하얀색 물체가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다만 이 선박은 다음 날인 11일 이 지점을 떠났는데 하얀색 물체는 부두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뷰이는 과거 이 일대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이 하얀색 물체가 포대덤이란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 포대 하역 장면은 지난해 7월에서 8월 처음 포착됐는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봄에 한시적으로 수출량이 늘어나는 비료보다는 식량이 담긴 포대를 옮기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을과 겨울을 넘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포대가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해 여름부터 선박을 이용해 식량을 대량 수입했고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집중 조명돼 온 식량난으로 인해 1년 가까이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현재 북한이 식량난을 겪거나 앞으로 식량난에 처할 것이란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전 세계의 가뭄 상황을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 NOAA의 위성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3월 초부터 심각한 가뭄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NOAA의 위성자료는 가뭄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검붉은 색과 진한 노란색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지난 5월 1일에서 7일 주간의 경우 한 주 전인 4월 23일에서 30일 주간보다 검붉은 색과 진한 노란색 면적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함경도와 강원도의 가뭄 상태가 심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 비교해도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은 벼 모판을 만들고 옥수수와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을 파종하는 시기로 이때 가뭄 피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조짐은 지난해부터 늘어난 대중 쌀 수입량을 통해서도 일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을 사들인 이후 매월 단립종 쌀과 함께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북한의 대중 장단립종 쌀 수입액은 6,723만 달러로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8년 한 해 쌀 수입액 2,260만 달러보다 약 3배 많은 액수입니다. 또 최악의 가뭄이 찾아온 2019년의 쌀 수입액 7,750만 달러와 비교해도 86% 수준을 채울 만큼 적지 않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3월 발표한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지금까지 줄곧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돼 왔지만 올해는 봄 가뭄으로 인해 예년보다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16도, 최고기온 1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함경 남북도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기온 31도, 안주 최저 15도, 최고 29도, 영덕 최저 12도, 최고 30도, 신의주 최저 15도, 최고 23도가 되겠습니다. 자강도 맑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31도, 강계 아침 13도, 낮 30도, 희천 아침 13도, 낮 30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맑습니다. 해주 아침 15도, 낮 22도, 용현 아침 14도, 낮 26도, 개성 아침 14도, 낮 26도, 사리원 아침 15도, 낮 29도, 신계 아침 14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입니다. 강원도 맑습니다. 원산 아침 16도, 낮 30도, 심포 아침 14도, 낮 25도, 장전 아침 16도, 낮 30도, 평강 아침 11도, 낮 27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맑습니다. 함흥 아침 14도, 낮 32도, 장진 아침 8도, 낮 26도, 청진 아침 10도, 낮 27도, 김책 아침 12도, 낮 24도, 양강도 맑은 가운데 해산 아침 10도, 낮 31도, 김영권 아침 9도, 낮 28도, 삼전 아침 9도, 낮 24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맑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북부 0.5에서 1.5m, 서해 오전 오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서해 북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4월 4일은 미 국무부가 22번째 안전하게 지구를 걷는 것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재래식 무기 파괴 분야에서 미국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전쟁에서 사용하고 남은 폭발물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화기와 군수품은 무법자의 손에 들어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범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캐런 챈들러 부차관보는 우리는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은 탄약고에서 위험한 탄약 폭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landmines and explosive ordnance removal, that is a top priority because we are saving.
챈들러 부차관보는 지뢰와 폭발물이 무고한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990년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의 사상자는 연간 약 2만 명이었지만 그 숫자는 연간 약 5천 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분쟁이 끝난 지역에서 그 같은 작업은 사람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억 4,300만 평방미터 이상의 땅에서 폭발물을 제거했다며 올해 가장 큰 작업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ere able to fund Ukraine clearance operations at about $90 million this year. We also have a $45 million a year.
챈들러 부차관보는 우리는 올해 우크라이나 폭발물 제거 작업에 약 9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또 라오스에서 연간 4,500만 달러 규모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라크에 약 4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콜롬비아에서는 2,400만 달러,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연간 약 2천만 달러를 지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챈들러 부차관보는 우리는 정말로 폭발물 제거 작업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물 제거 작업은 어린이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번영과 경제적 기회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농부들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런 작업을 통해 사회 기반 시설이 다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챈들러 부차관부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이는 폭발물 제거 작업이 무고한 민간인들의 살상을 막아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추가로 드론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15일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가 더 치명적인 드론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란이 러시아의 최고 군사 후원국이었다며 양국 관계를 우크라이나와 중동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유해한 본격적인 방어협력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서방 부품을 사용한 이란의 드론 제조를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400대 이상의 샤이드 드론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길림성의 국내 무역 선적을 위해 6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국경 간 환승 항구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중국 동북부 산업 기반을 다시 활성화하고 해외 항구를 사용한 국내 무역 상품의 국경 간 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움직임이 수년 동안 지속된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협력 진전의 한 예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헤이룽장성과 길림성의 상품은 랴오닝성의 다낸을 거쳐 상하이와 광저우, 기타 지역 등으로 운송돼 배송시간과 비용이 더해졌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상품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거칠 경우 육로 운송거리가 800km 이상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가 이틀 연속 대북 정찰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미 공군 코브라볼 정찰기는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출동했습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14일에도 서해상 일대에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단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정찰기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볼의 잇따른 정찰 비행은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북 감시 비행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현재 특이한 사항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관력 지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 추가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 2017년부터 일본에서 7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15일 영국의 블록체인 분석 제공업체인 엘리틱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북한 해커가 일본에서 훔친 암호화폐는 7억 2,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같은 기간 북한 해커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훔친 암호화폐는 23억 달러에 달합니다. 신문은 북한이 일본에서 훔친 암호화폐 규모가 전 세계적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총액의 30%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앞선 13일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서 G7은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국가 차원의 불법 활동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선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 참석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안보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G7의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리후이 유라시아 사무특별대표가 1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유럽 국가 순방에 나섰습니다. 리 대표의 이번 순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특사 파견을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리 대표는 순방 기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